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제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은 다윗이 드린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가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왜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젊은 날 사울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신분, 자기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쫓겨났죠. 대대로 베들레헴의 유지 집안이었는데 다윗만 그 고향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저기 사무엘 상 같은 것을 보면 다윗의 집안이 다 그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사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울이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다 깨어지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했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전선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덕분에 이제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10여 년 세월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자기 신실함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넘쳐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사람들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인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절, 3절이 강조하는 것이 다 입이고 다 혀고 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로 혀로 입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뭘 이렇게 내게 들리는 모든 말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치며 뭐 두르고 공격 이게 전부 들려지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참 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그러면서 나를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아주 이 원통한 그런 상황에 놓여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난 기도할 뿐이라.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4절인데 나는 사랑하나 사랑하나 근데 이 사랑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랑이 기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나는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그저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늘 속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막 뭉클뭉클 우러나오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이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뭉클뭉클 우러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를테면 뭐 훌륭한 분,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고 뭐 여하튼 이런 분을 보면 마음에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뭉클뭉클 이렇게 솟아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주변에서도 보면 늘 말도 안 듣고 그냥 뺀질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죠. 누구를 대하는데 막 속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막 뭉클뭉클 우러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한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막 뭉클뭉클 우러나다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게 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낭만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늘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막 가득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마음에서부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많은 경우에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그 감정에 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연애를 할 때도 뭐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그 좋아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말라기에서 묵상한 것처럼 어릴 때 취한 아내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사실 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할 때도 어떤 의지적인 결단, 고백적인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적인 결단, 고백적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다윗이 사울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 쳤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또 사울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안에 사울에 대한 사랑이 막 가득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울에 대하여 변함이 없는 충성심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좋아하는 마음이 용솟음 쳤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고 사울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사울을 공격하지 않는 스스로 사울을 비난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왜냐하면 다윗 안에 어떤 충성심이 있었고 변함이 없는 헌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안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뭉클뭉클 막 용솟음 쳐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연히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를 그대로 갚아주자면 나는 미워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미워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약한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 고약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고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미움, 그 아주 원통함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미움과 그 억울함에 매여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유 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 고약한 인간의 지배를 받고 그 고약한 인간 생각을 하고 그 고약한 인간을 묵상하고 그 고약한 인간의 지배를 받으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억울함이나 분노나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에 매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 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고약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지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미워하거나 대적해서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 고약한 인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요 가장 효과적인 공격인 거죠. 그 사람은 온갖 말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만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공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인간은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나는 기도로 그 인간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고약한 인간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기도가요 얼마나 신랄하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인데 아마 우리같이 여러분같이 착한 분들은 읽기만 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억울하고 원통하면 못할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 읽으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너무 심하다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런 기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되면 그 인간이 그만큼 악한 인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치를 떨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속에 불이 나면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 해도 되느냐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또 시편에 이런 기도가 기도의 모범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면 이렇게 기도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되면 그냥 그 사람 풀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과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그거를 그 인간 앞에 풀어놓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그 인간을 입에 담으면서 막 욕을 퍼붓는 그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 인간 앞에 토로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토로하는 것 그거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고백이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온갖 내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다가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가 보면 그 인간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는 나를 더 힘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면이 썩어 문드러진, 그래서 그 내면이 쓴뿌리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내 편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게 무슨 수혜칠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 그 고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무엇보다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약한 인간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원동력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길러내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면서 사람의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